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7일간 휴전을 실시하고 인도적 지원 전달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이집트와 스페인, 뉴질랜드가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시리아 내전을 7일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알레포 내 반군과 정부군이 장악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공습과 폭격 등 어떠한 무기 공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휴전은 종전의 휴전 합의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같은 반군 테러 단체들에 대한 공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의안은 이밖에 2015년 12월 결의에 담긴 정치적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새 헌법 제정과 선거 실시 등을 담고 있지만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장악한 이라크 모술 탈환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전에 모술 탈환이 완료될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 힘겨운 싸움이지만 확실히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어떻게 그때까지 모술 탈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주도 연합군이 ISIL 소탕 지역을 장악하는 현지 경찰과 국경 수비대 등 여러 군대에 훈련과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이행은 관련국들의 국내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 이행은 모든 당사국들의 공동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은 핵합의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 핵합의를 비난하면서 취임하면 이를 폐기하거나 재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말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는 26일과 27일 하와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문은 희생자들을 위령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진주만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오는 7일 75주년을 맞습니다. 미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함 애리조나호 추모관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위험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절차가 악화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파타 측이 완벽한 협상 대상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시리아와 이라크 등 주변국 상황이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해결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 전 공화당 경선 후보를 차기 정부의 주택도시개발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성명에서 카슨 지명자가 명석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족을 강화시키는데도 열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카슨 지명자가 미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낙관론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5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은 북한 고위층의 탈북이 북한 체제 붕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미국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육이지만 이 교육을 받는 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북한 방문 계획이 취소된 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 북부 지방은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낮아지고 앞바다는 0.5에서 3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은 대부분 북한 고위층의 탈북이 북한 체제 붕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 들어 이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진 게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0명 가운데 8명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등 해외 공관원들의 탈북 행렬이 북한 체제 붕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북민단체인 NK인지식인연대는 5일 서울에서 최근 탈북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언론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북한 해외 공관원들의 탈북이 체제 붕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9%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영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20%에 그쳤습니다. 언론 설명회의 발제자로 나온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입니다.
특히 탈북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북한 체제에서 생활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의 경험과 이해가 충분할수록 고위층의 이탈이 북한 체제 붕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해서 이번 그 조사의 그 결과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주민생활 개선 여부에 대해선 89%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그 가운데서 64%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 대부분이 속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가 매우 그렇다, 그리고 41%가 다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2.8%에 그쳤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2%가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응답자는 31%로 나타났습니다. 송금 액수를 살펴보면 연평균 $1,000를 송금한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고 $2,000가 27%, $3,000가 14%, $4,000가 7%였습니다.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된 자금의 용도는 생계비가 67%로 가장 많았고 장사 미천은 21%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온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은 탈북민들의 대북 송금은 북한을 아래로부터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전 통일을 이룬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는 행동이 대북 송금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붙인다면 그건 그만큼 북한의 자본주의를 이식하고 김정은 정권을 밑으로부터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지난 2월 폐쇄된 개성공단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에 대해 57%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답했고 통일경제발전에 기여라고 답한 사람들은 19%,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창구는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선 54%가 잘했다고 응답했고 북핵 도발에 대응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선 89%가 지지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엔 북한이 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이 22%, 중국이 16%, 그리고 한국이 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미국 내 탈북자들은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이 교육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 센터 산하의 부시 연구소가 미국 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 20명을 심층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이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은 성공적인 미국 내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을 꼽았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당장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고 전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나이든 탈북자들은 실용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반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고 교육적 야망을 가진 젊은 탈북자들은 경제 사회적 자립을 위해 대학과 대학원 진학을 꼽았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이 이처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는 데는 다수의 걸림돌들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비용 문제를 꼽았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교육에서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탈북자라도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난민들이 미국에 도착한 직후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하는 난민 제도도 교육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혔습니다. 탈북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교육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탈북자들은 자신에게 낯선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이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탈북자들을 위한 맞춤형 장학제도와 대안학교, 개인의 필요에 맞춘 교육기회 제공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계에 필요한 돈을 버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탈북자들은 새로 도착한 난민들에게 제공되는 고용 기회의 성격과 기술 분야로 진출하는 데 따르는 장애물 때문에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지위 상승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개인 7명과 단체 16곳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유일한 국적 항공사죠. 고려항공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2일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와 13722호 등에 근거해 북한 개인 7명과 단체 16곳 그리고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16대를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금지된 대량 살상무기 개발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 대응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그러면서 제재 명단에 오른 단체와 개인이 북한 정부 그리고 북한의 핵과 무기 확산에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미국인들은 제재 대상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에는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장경화 제2경제위원회 관계자, 조충룡 제2경제위원장, 조선금산무역회사의 김철남, 원자력개발총국의 김세곤,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선광업개발회사 관련 활동자인 파키스탄 국적의 후세인 마분갈 등입니다. 제재 대상이 된 단체에는 핵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회사들 뿐만 아니라 석탄, 노동자 송출 그리고 조형물 제작업체 등 외화벌이 관련 조직들도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석탄 수출과 관련해서는 강봉무역, 대원무역회사가 포함됐습니다. 원유 수출과 관련해서는 원유개발총회사가 포함됐고 노동력 송출과 관련해 조선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이 또 조형물을 만드는 만수대 창작사가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또 금융기관으로는 동부가은행, 라산국제상업은행, 금강은행, 고려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등이 제재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조선금산무역회사와 조선해금강무역회사 등 직접적인 핵개발 관련 의혹 회사들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무기나 노동력 해외 송출 수단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고려항공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일 발표된 제재 목록에는 연식과 기종 등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의 정보도 담겼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제재 대상에 에너지부터 광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앞으로 북한 그리고 그들의 핵 야욕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에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해 재정적인 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도발에 나서자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미 재무부는 북한 관리 2명과 기관 15곳 그리고 북한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또 6월에는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9월 들어서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잇따른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 한일 3국의 연이은 독자 제재 발표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더 강력해진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한국과 일본, 미국 3국이 차례로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한국 측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이어 미국과 일본이 잇따라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3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를 환영한다며 이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하루 앞서 발표된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의 조치와 함께 제재의 실효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다른 국가들의 대북 제재 강화를 이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이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함께 보완 발전시켜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은 각각 독자 제재를 하는 동시에 3국 중 다른 나라가 내린 조치도 자국의 제재안에 적극 반영하는 등 공동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 유럽연합이나 호주 등 국제사회의 추가 독자 제재를 견인하는 포석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독자 제재를 하니까 EU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왜냐하면은 독자 제재를 갖다 한미 리스타트를 끊어야 이렇게 뭐 EU라든가 이런 데서도 할 수가 있지. EU부터 독자 제재를 하진 않으니까요.
미국과 한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석탄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 등과 관련해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석탄 수출과 관련해 강북무역, 대원무역회사, 원유 수출과 관련해선 원유개발총회사, 노동력 송출과 관련해선 북한 능라도 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등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석탄 수출, 원유개발, 유류개발과 관련해 강북무역과 원북무역, 백설무역, 원유개발총회사 등을,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선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철연건설 등을 각각 금융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이번 독자 제재에서 미국 측이 이미 제재 대상에 올린 중국의 단둥 훈샹 실업 등 15개 단체와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8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한국 측이 이번 독자 제재에 처음 포함한 만수대 창작사와 고려항공, 대외건설지도국 등과 지난 3월 제재 대상에 올린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장, 조춘용 제2경제위원장 등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의 독자 제재엔 홍샹그룹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단체와 개인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미한일 3국의 잇따른 독자 제재 발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해도 최소한도 취임 후에 6개월 이후가 될 거거든요. 잘하면 1년 가까이는 현재 모드로 압박 모드로 가기 때문에 그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북한이 이제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모두 대북 제재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금 더 이런 컨센서스를 유지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겠죠.
미한일 3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3일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며 다음 달 출범하는 미국의 신행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받아 지속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올해 들어 계속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도 계속 감독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2일 VOA에 지난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취업 비자를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자국 내 북한인 노동자 수를 조정하는 양자 협정이 없고 폴란드 내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취업 비자 발급은 폴란드 영사가 개별적으로 심사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폴란드 가족 노동 사회 정책부는 2일 VOA에 올해 상반기 177명의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77명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폴란드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노동 사회 정책부 대변인실은 노동 허가증은 폴란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외국인이 노동 허가증을 받았다고 해도 취업 비자 심사에서 탈락하면 폴란드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노동 허가증을 받은 177명은 폴란드에서 기존에 일하고 있던 북한인들이거나 허가증을 받고도 비자를 못 받아 폴란드에 입국하지 못한 사람들로 풀이됩니다. 폴란드에서 노동 허가증을 받은 북한 노동자 수는 지난 몇 년간 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가족 노동 사회 정책부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2010년에는 335건의 노동 허가를 발급했고 2011년에도 335건, 2012년에는 최고 많은 509건, 2013년에는 304건, 2014년에는 342건, 2015년에는 482건을 발급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폴란드 내 북한인들의 노동은 엄격한 노동법 적용을 받고 있다며 폴란드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똑같은 법률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 국경경비대가 외국인들의 고용 환경을 감독하고 작업장에서의 법 준수 여부를 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인들의 고용된 작업장들에 대해서도 정기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55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업, 농업, 조선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폴란드 최대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 바이스 독일, 노르웨이의 아프템포스텐 등이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 내 비정부 기구들이 북한 수재민들을 위해 미화 32만 달러 상당의 구호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이 담요와 가재 도구, 상수도 시설 자재 등이 전달됐는데요.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 내 대북 민간단체 세 곳이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보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의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는 16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가 보낸 구호품에는 담요와 침구류, 상수도시설 자재와 임시 화장실 자재, 폐기물 처리 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독일의 민간구호단체 베트 훈게르힐페 세계기아 원조도 함경북도 회령시와 온성군에 8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식량을 제외한 식수 위생 관련 물품 위주로 물컵과 숟가락, 젓가락, 냄비 등 가재도구와 빨래비누, 화장지, 치약, 면도기, 거울, 수건, 물정화 알약, 태양열 램프 등을 지원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도 8만 달러 상당의 가재도구를 지원했습니다. 이 기구가 전달한 구호품에는 위생용품과 조리기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 8월 말 수해가 발생한 이후 3개월 안에 수재 민 11,928가구를 위한 새집 공사가 끝났고 11,700여 채의 보수 공사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재 민 12,000가구가 새집으로 입주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타판 미슈라 주북한 유엔 상주 조정관 겸 유엔 개발 계획 상주 대표는 본격적인 강추위가 오기 전에 수재민들의 새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퇴임을 곧 앞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취소된 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본인의 한국 대선 출마 여부는 퇴임 이후 가족 등과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일 BOA 유엔 주재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신에 대한 방북 초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러웠다면서 당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두 한국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시도하려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it was regrettable that all my planned visit to DPRK had to be cancelled. It was a unilateral.
지난해 5월 반 총장은 북한 측으로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이후 북한의 취소로 방북 계획이 무산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실망감을 표출한 겁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 반 총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촉발된 높아진 긴장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보리가 북한 문제라는 한 가지 주제로 10차례나 만난 건 유례 없는 일이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지도부의 행동 변화와 비핵화,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라는 일치된 목소리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I'm urging as a Secretary General again to people and authorities of DPRK to listen to the voices of the international
북한인과 북한 관리들이 국제사회 목소리를 경청하고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다시금 충고한다는 겁니다. 반 총장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고 헌법에 따라 국정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his is what the Korean people should be able to overcome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return to normal government operations.
또한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이 이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훌륭하고 회복 가능한 성숙된 민주주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한국이 더 나은 미래와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한편 다음 달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본국인 한국으로 돌아가는 반 총장은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한 달이 남아있다며 당분간 이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으로 되돌아간 후 한국 사회 지도자들과 지인들, 가족과 대선 출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출신인 반 총장은 지난 2006년 유엔을 대표하는 사무총장에 피선된 뒤 이듬해인 2007년부터 10년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 총장의 퇴임 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헤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유엔 사무총장직을 넘겨받게 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 여성들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이 한국 사회에 북한의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농군들의 희열과 낭만을 담은 무용 박현무입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술에 재능이 있는 탈북 여성들로 이뤄진 평양예술단의 공연 현장입니다. 평양예술단은 북한민족예술단 수석단원을 지낸 김영희 총감독과 김신옥 단장, 그리고 탈북민 출신의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단체로 북한의 무용과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양예술단의 단원들 중에는 북한에서도 예술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고 관심은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한국에 와서 무용이나 노래를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용수인 윤나리 단원은 어릴 때 북한에서 무용을 하다 한국에 와 성인이 된 후 예술단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윤나리 단원입니다.
저는 무용수고요. 예, 무용 작품에는 다 출연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예, 거기서 부모님 권유를 해서 조금 배우다가 넘어와서 이제 우리 예술단 찾게 됐어요. 거기서는 그냥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냥 귀여운 율동 같은 정도로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저희 안무 선생님한테 이제 무용 배워서 더 작품이 서게 됐어요. 기본적인 거는 비슷하고요. 디테일한 동작 같은 거를 더 배우게 됐죠. 부모님이 어쨌든 그 문화에 계셨던 분이니까 저도 여기 북한 예술단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고향이 같으니까 예, 더 꺼리낌 없이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역시 무용수인 하예주 단원은 오랜 시간 무용을 해왔는데요.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모여있다 보니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일했던 거라 평양에서 그냥 공연을 좀 하다가 어렸을 때 공연하고 여기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여기 와서 네, 지인으로 소개로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하다가 무용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무용했기 때문에 계속 무용을 해온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 좀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을 계속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어렵죠 조금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도 잘 맞고 공연 내용도 폭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같이 똑같은 어차피 비슷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해왔던 공연이 뭐 진강춤이나 계절춤, 여러 되게 다양해요. 그래도 새롭게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평양예술단의 4년차 무용수인 이현서 씨는 북한에서 노래를 하다 한국에 와서 무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노래를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저희 안무가님한테서 배워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노래로 여기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용을 하는 게 더 신나고 더 재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공을 바꿔서 아예 통학은 안 하고 이제 무용만 하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저런 줄 몰랐는데 북한은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예술 쪽에 하면 뭐 학교에서 무슨 뭐 이런 일 하거나 이런 뭐 그런 농촌에 이렇게 막 일하러 나가는데 그런 게 많이 면제가 되고 그런 게 많아요. 혜택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예술 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뭐 내가 줘서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이제 안무가님한테 이제 저희 안무가님이 워낙 실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끌어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하게 됐어요.
북한의 무용은 빠르고 경쾌한 작품들이 많아서 관객과 소통하고 하나가 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 무용은 빠르고 이제 음악에 박자가 빠르고 이제 경쾌하고 약간 박력 있는, 그러니까 되게 신나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보면서 되게 지루하지 않고 신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자주 하세요. 북한도 요즘에는 무용이 많이 변화되는 것 같고요. 좀 안무가님도 이제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매해마다 새 작품을 해서 이제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평양예술단은 거의 매일 공연 무대에 섭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데요. 하지만 공연 중에서도 잊기 힘든 공연들이 있습니다.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진강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제 군무 이제 칼춤이라고 그런 무용도 있고 뭐 박편무. 박편무는 이제 막 박력 있고 엄청 신나는 이제 막 그런 거고요. 뭐 저희 대표 작품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작은 무대에서는 그런 작품을 이렇게 못 보여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는 대부분 어르신들 좋아해요. 이제 저희 공연을.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북한인 가족도 계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공연 보고 마지막에는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가족 생각도 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는 뭔가 되게 가슴 뭉클하고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런 걸 또 보여주고 그런 게 또 이분들한테는 조금의 희망 같은 그런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는 좀 약간 뿌듯하고 되게 그런 게 많아요.
저희는 정말 공연을 많이 다녀서 다 기억에 남긴 하는데 아무래도 큰 극장에서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실 때 제일 힘들지만 그래도 제일 보람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열심히 자리 잡고 살으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술을 통해 탈북 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예술로 남과 북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 평양예술단 단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함께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을 맹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얼마 전에 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하고 통화한 것을 중국이 항의하자 문제없다는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한 다시 재항의한 건데요. 예.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고요. 이탈리아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또 미 차기 행정부 인선 작업과 관련해서요.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벤 카슨 박사가 지명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화통화 한 통화 때문에 지금 트럼프 당선인 측과 중국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먼저 미국 트럼프 당선인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라는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오늘 우리의 엄정한 입장은 전 세계가 아는 바고 미국 측과 트럼프 당선인도 이런 태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서 미국의 새 정부가 타이완 문제에 변화를 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하고 긴밀하게 접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의 새 정부가 타이완 문제에 변화를 가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 금요일에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예.
대선 결과에 대한 축하 인사와 양측 간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주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대륙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 중화민국,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끊은 지 37년 만에 양측 정상급 인사가 처음 통화한 것이어서 파장이 큰데요.
예.
예, 통화 사실이 알려진 당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타이완 측이 일으킨 이 소동작, 장난질이라고 말하면서
예.
외교관들이 잘 쓰지 않는 자극적인 말을 써가면서 비판을 했고요.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면서 사태 수습을 희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렇게 타이완 총통과 통화한 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수십억 달러어치 군사 장비를 파는데
예.
축하 전화조차 할 수 없다니 참 흥미로운 일이다라고 적었는데요. 향후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중국 측의 입장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트럼프 측과 타이완 총통의 전화 통화에 이렇게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현재 공산주의 본토 정부하고 자본주의 타이완 당국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양안은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 섬에 자리 잡은 이후에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뒤로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국의 그 외교의 대전제로 자리 잡은 분위기였는데요.
예.
다시 말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토인 타이완 섬에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 중인 것을 인정하지만
예.
대외적으로 양측을 대표하는 것은 본토의 그 중국 정부라는 거죠. 중국이 이 트럼프 당선인이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통화한 일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허물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외교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의 중국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한 시각들을 여러 차례 표출을 해왔는데
네.
실제로 이번 일에 파장이 계속 커지는 중이라고요?
네, 통화 이후에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실제로 타이완에 다가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타이완 중앙통신 같은 이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은요, 미국 헤리티지 재단 소속 연구원인 스티븐 예이츠, 미 공화당 아이다호 주당 그 위원장이 내일 타이완을 방문해서 한 닷새 동안 머물면서 차이 총통하고 비공개 회담을 연다고 합니다.
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딕 체니 부통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냈는데요. 예이츠 위원장이 이 타이완 관영 정책 연구기관인 위안징기 그 기금회 초청으로 열리는 외교안보 관련 비공개 토론회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백악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뉴욕타임즈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하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통화 다음 날인 토요일 일부 아시아 국가의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백악관을 접촉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그 대북한 제재 확대를 비롯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데
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불거지게 되면 그 피해는 뭐 고스란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이에 대해서 레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면서 미국의 관심사는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트럼프 당선인 측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런 움직임들이 어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중국 혹은 대타이완 관계의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자, 어떻게 현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요, 바락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 가운데 상당수를 뒤집을 태세여서 곳곳에서 갈등이 예상된다고 미국 CNN 방송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언론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타이완 문제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두 나라의 통상 마찰이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설명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란 핵합의 파기, 쿠바와의 관계 개선 재검토 등도 트럼프 새 정부가 예고한 외교 정책 변화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탈리아 국민투표 어떻게 될지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결됐죠?
네, 상원의원 정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여서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 이 정치적 효율성을 높이자는 골자로 마련한 이탈리아 개헌안이 어제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예.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한 59.5%가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오늘 마테오 렌체 총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민투표가 부결됨으로써 이 후폭풍으로 이탈리아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2009년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
아직도 경제 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이탈리아 금융권에 부실 채권 위기가 닥쳐서 대다수 은행들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총리 사임으로 정치 경제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서 은행 부실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일의 파장은 이탈리아 국내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유럽 전역까지 퍼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금융시장에 바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이 개헌안 부결 이후에 유로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개헌 국민투표 패배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직후에 유로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은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인 장중 1,506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예.
국제 경제 전문 매체들은 1달러로 1유로를 살 수 있는 유로 달러 패리티 시대가 임박했다는 전망까지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주춤했던 달러화 가치 상승세가 이탈리아발 불안 심리에 재개되는 모양새입니다.
예, 이렇게 이탈리아와 유럽 경제가 불안해지면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 정부 지원을 받아서 불안하게 운영되어 있던 그 이탈리아 은행 들이 곧 줄줄이 파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탈리아 증시가 최대 20%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경제 공동체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연쇄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유럽연합과 활발한 경제 교류를 하고 있는 미국과 아시아권으로도 파장이 확장되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주택 도시개발부 장관을 발표를 했죠.
네,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칼슨 박사를 주택 도시개발부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카슨 박사에 대해서 매우 명석하고 지역사회와 가족을 강화하는 데도 열정적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경쟁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예. 벤 카슨 박사는 지난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죠.
네.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1987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이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하면서 명성을 떨쳤는데요.
예.
올해 55살로 공직 경험은 없습니다.
네.
지난해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뒤에 한때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트럼프 후보를 뛰어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예비선거가 시작된 뒤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지난 3월에 경선 하차를 선언했고요.
예.
그 뒤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장관 내정자들 가운데 유일한 흑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렇게 새 정부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직
네.
이게 뭐 한두 사람까지 좁혀졌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가 다시 좀 안개 속인 그 자리가 국무장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앞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 국장, 또 밥 코커 연방 상원의원 이렇게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예.
다시 후보군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켈리언 코네 씨가요. 국무장관은 매우 중요한 자리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거론 된 4명 말고도 다른 후보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추가로 어떤 인물들이 이 국무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먼저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당선인이 볼튼 전 대사를 만났는데요. 볼튼 전 대사는 초기에 국무장관으로 거론됐다가 얘기가 좀 들어갔던 경우인데
그렇죠.
다시 국무장관 후보로 부상한 겁니다. 그밖에 유타 주지사와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존 헌츠맨 씨, 또 대형 석유 회사 엑손 최고 경영자인 렉스 틸러슨 씨도 국무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외국으로 나가려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잇따라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공장을 옮긴 뒤에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려고 할 경우 35%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낮추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예.
하지만 미국 내 직원들을 해고하고 다른 나라의 공장을 세운 뒤에 미국의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후보 시절에도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되살리겠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네.
그런 일환으로 이번 메시지도 전한 것 같네요.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 북부지방은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고 앞바다는 0.5에서 3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중강, 강계, 희천에 오후에 이따금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2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0도, 신유주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0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1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0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영하 3도, 낮 기온 3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 또 곳에 따라 눈 소식이 있습니다. 장진, 해산, 삼지연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5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4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아침에 영하 21도, 낮 기온은 영하 1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영하 1도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동해북부 먼 바다의 물결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에 3에서 5미터로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2에서 3미터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도쿄 인근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일 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양국 동맹에 대한 일본의 헌신에 만족한다며 서로에 대한 안보 강화를 제공하는 것은 호혜적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번 일본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일 안보 동맹에서 중심축을 다른 곳으로 옮길지 모른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 방문 중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사항을 만나는 데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세계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난 바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말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는 26일과 27일 하와이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문은 희생자들을 위령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일본 총리가 진주만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오는 7일 75주년을 맞습니다. 미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함 애리조나호 추모관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7일간 휴전을 실시하고 인도적 지원 전달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이집트와 스페인, 뉴질랜드가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시리아 내전을 7일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알레포 내 반군과 정부군이 장악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공습과 폭격 등 어떠한 무기 공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밖에 2015년 12월 결의에 담긴 정치적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 핵합의 이행은 관련국들의 국내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 이행은 모든 당사국들의 공동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중요한 것은 핵합의에 대한 견해차나 그 같은 가능성이 불거졌을 때 약속을 존중하고 선의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은 핵합의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 핵합의를 비난하면서 취임하면 이를 폐기하거나 재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위험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절차가 악화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파타 측이 완벽한 협상 대상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케리 장관 발언에 앞서 행한 위성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이란 핵합의 폐기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 전 공화당 경선 후보를 차기 정부의 주택도시개발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성명에서 카슨 지명자가 명석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족을 강화시키는 데도 열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카슨 지명자가 미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낙관론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